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법칙과 그 지혜가 있지만 세 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과의 법칙입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실력과 그 결과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그 합당한 보상을 내리는 법칙입니다. 성과를 내면 올라가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대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원하는 성공이나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 그리고 피땀 흘리는 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적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수고한 노력이 그 눈물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이 세 가지의 법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하나의 원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고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수고의 그 시간을 누적했으니 마땅히 그에 따르는 보상과 대접 그리고 찬란한 상이 내 손에 쥐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토록 당연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자꾸만 어긋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꾸만 어긋나고 사정없이 흔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주인이 바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 법칙대로 명확하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열매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여전히 보상은커녕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고난은 계속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푸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의 가치관을 흔드는,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요, 우리 바울은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인정입니다. 받아도 되고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정작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지금의 삶,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성과, 대가, 누적, 이런 인과의 법칙으로 보면 이것은 상이 아닌 손해입니다. 비극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상은 없고 희생이고 그리고 헌신이고 포기라니, 어찌 보면 저희들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바울에게는 세상에 이러한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삶에는 은혜의 원리가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 내면 가운데 어떤 영적인 비밀이 흐르고 있기에 세상에 그 보상을 거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나의 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그의 인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그의 인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한 이 경험한 이 복음이요, 너무나 가치 있고 생생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16절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의 전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베테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에 그렇게 눈부신 전도의 성과를 본다고 한다면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땅한 권리 그리고 그 대접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방향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깊이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경험한 수많은 결핍과 그 고난은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더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바울의 인생 전체를 압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의로 이것을 해가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의무나 대가를 바라는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고백처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 또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절대적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에 하나 더해지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함은 그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노동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압도되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는요,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알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내면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영혼의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영혼을 대하는 방식을 그는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유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정죄와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은, 자유를 얻은 복된 자였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서도요, 얽매이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삶이 뭐냐면 바로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와 낮아짐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그 위치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다 맞춥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행동하고요. 이방인을 만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리고 나서 기꺼이 약한 자가 되어줍니다. 자유인이었던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에 철저하게 맞췄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자발적인 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내면을 지배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울을 장악하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심장이 그대로 바울의 내면 가운데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19세기에 개신교의 선교사님 중에 정말 유명하고도,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17세의 나이에 회심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땅을 향한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선교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1854년에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도착했는데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요, 여전히 서양식 복장과 생활 방식을 유지한 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양식 정장을 벗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그 변발을 하고 생활 방식도 최대한 중국인들과 같이 했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적 자존심과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천 개의 성명이 있다면 모두 중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처럼 품이나 특권이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현재의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기꺼이 종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추며 거룩한 종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 형체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정말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룩한 기쁨,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 섬긴 자발적인 그 희생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그 유혹으로 인해 이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끝까지 이 권리를 포기하며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람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여 그 영광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제로 보았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죽었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요, 전율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현장에 자신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춤을 추며 그 축제를 함께 즐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만의 그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생명, 그 영광, 이것을 바울 스스로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편지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천국에서 장차 받을 그 면류관,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 화려한 상을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축제에 참여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눈물로 섬겼던 그 성도들, 그 바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살아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만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장에서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또한 알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 감격, 눈물로 양육하던 그렇게 품었던 나의 목장원이 정말 성장하여 목자가 되고, 그리고 목장교회를 세우고 든든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의 그 보람, 국내와 해외 선교를 통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열매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기쁨, 이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보상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제는 언제나 수고한 자가 가장 크게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한 자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길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축제에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주인공들이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관람객이십니까? 복음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그 깊은 비밀과 감격과 그 기쁨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그 축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갈 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모두가 이 복음의 축제에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진짜 주인공 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기적과 기쁨을 가장 가까이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제의 현장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중국의 그 중국의 영혼들을 위하여 품었던,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죠? 선교사님이 중국 본토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십 년 전 중국 선교를 위해 자신을 깨트린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지구에서는요 말레이시아 땅을 품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 해외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일정 중에 그 페낭의 아주 오래된 개신교 선교사의 묘역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의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보다 약 35년 전 중국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던 영국의 존 인스 선교사님 가족의 무덤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문이, 그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그 시절, 존 인스 선교사님이 속한 우리 런던 선교회에서는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말라카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중국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존 인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중국 대신에 말레이 반도의 화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족들과 함께 1818년 이제 말라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첫째 딸인 마틸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 1819년 6월에 페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페낭으로 도착한 지 4개월 후에, 그러니까 6월에 페낭으로 이동하고 10월이 되어서 둘째 딸 캐롤라인이 태어났는데 생후 5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요 셋째 딸 엘리자가 태어났는데 생후 1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극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낸 슬픔이 남아있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822년 사랑하는 아내 조안나와 갓 태어난 아들 마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비극이요, 페낭에 도착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녀들을 잃고 아내와 아들을 한 관에 묻어야 했던 그 참혹한 절망 앞에 존인스 선교사님이 묘비에 새겨놓은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그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원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 땅을 위하여 그 영혼을 품고 학교를 세우고 중국어 성경과 그리고 전도지를 배표하며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합니다.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종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떠난 지 3년 뒤에 1825년 불과 29세의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갑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묻힌 그 무덤에 합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묘비에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한 이 삶은요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복음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맛보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